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의 문맥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들이 세워졌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주소인 성전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까지도 백성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으는 방편으로 이용한, 그래서 양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약탈하는 도둑으로 묘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근데 이 도둑은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마귀를 지칭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도난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판단적 실수를 반복하는 그 영역마다 어찌 보면은 도난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판단적 실수가 주님의 뜻에서 우리의 삶을 벗어나게 해서 만약에 나의 영혼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이러한 유혹과 도전이 가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열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나의 데스티니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목자이신 주님이요, 오늘보다 내일 더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인생을 단순하게 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인생을 단순하게 봐요. 그래서 집을 구입하거나 렌트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생각에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의뢰의 집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깔고 살기 때문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나 어른이 보는 인생은 다릅니다. 집도 구입해야 되고 렌트 어떻게 내지? 아주 많은 것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염려하고 인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댁이 이제 이사한 지 꽤 됐고 그래서 정리가 되어서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번 방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 교제할 때 전도사님 막내 안나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지고 목사님이 안나 집에 방문할 거야. 그랬더니 언제? 오늘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내일 와?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을 10개를 3번 패 보이면서 서른 밤 자고 갈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우리 집에서 자? 영어 단어 simple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Simple. 대부분 이제 쉬운, 간단한, 꾸밈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simple이란 말은요. 좋은 의미로 그렇게 쓰이죠. 그런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이 simple이란 단어를 사람에게 붙일 때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좀 모자라는, 속기 쉬운 단순한 사람, 심지어 바보라는 의미로 쓰일 때 simple 또는 simplet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잠언 14장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했을 때 저기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뿌띠라고 하는데 모든 것에 다 열려있는, 다 믿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좋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위험하죠. 아이들의 단순한 생각이나 행동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한국에는 여기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반복하게 하고 또 질문하게 하고 새싹반 어린이들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괴범이 아이들을 유괴할 때 보면은 아파트 공원 같은 데서 아이를 오래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파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가와서 저 또 안나를 씁시다. 그 아이에게 모르는 아저씨가 안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안나 아빠 친구야 안나야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빠 친구라고 그러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그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앞에 있는 아저씨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유치원에서 그토록 반복했던 그 생각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의 말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이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단순함 그것을 부띠라고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우리 삶 배후에 뭔가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체스나 바둑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체스에도 보면 전략이 필요하고 속임이 필요하고 어떤 고민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때로는 배반과 배신도 있고 고뇌와 절망도 있고 승리와 패배도 있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둑이라는 그 게임이 존재한 이유로 어떠한 바둑도 반복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바둑을 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매일 한 판씩을 두고 이것을 수천 억년 반복해도 동일한 바둑을 두는 법이 없대요. 경우의 수가. 19줄, 19줄 이 칸이 361개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가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보다 수천, 수천, 수천억 배 더 많대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이 세계는 엄청나게 다양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얼굴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싸워야 할 싸움이 다르고 각각 다 다릅니다.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모든 부르심은요, 양의 속성을 가진 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른데, 바둑판의 모든 게임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사람의 부르심과 그의 DNA와 성격과 습성과 신체 구조가 다 다른데, 동일한 한 공통분모가 있는데, 전부 다 예외 없이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양의 속성을 가진 개인이 이 인생이라는 바둑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께서 그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도록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6년 3월 달에 한국 그 서울 포 시즌스 호텔에서 재미있는 시합이 열렸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소돌 9단의 세계적인 바둑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최고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과 바둑의 최고 중 최고인 인간 실력자와의 대결이 붙은 거예요. 5일에 걸쳐서 매일 하루씩 한 번의 시합을 합니다. 그 5번 시합 가운데 이세돌 9단이 한 번 이겨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무도 알파고를 이긴 바둑기사가 없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6년 동안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이 알파고가 얼마나 개발되고 얼마나 능력 자체가 향상되었을까요? 지금은 이 알파고를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창조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모든 정보와 지식과 지혜의 주인이세요. 이분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존재 세계 가운데. 바둑에는 아마추어 30급부터 시작해서 프로 9단까지 46단계가 있다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 46단계 가운데서 아마 밑에서 한 서너 번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둑을 둘 줄은 아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이서돌 9단이나 뭐 조치훈, 조훈현 같은 아주 대단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저에게 바둑을 함께 두면서 이 알파고가 장착된 어떤 태블릿이 내 앞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 삶을 이끌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지금 파워포인트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런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또는 불편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 약함을 발견할 때 다시 말해서 양의 속성을 지닌 내 자신의 힘이 빠지고 지혜가 물러날 때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지혜가 뒤로 물러나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알파고이신 그 주님의 지혜와 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말장난이 아닙니다. 양의 속성을 가진 내가 약한 자리 정작 내 자리에 들어가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공간에 위대한 목자를 초청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힘을 발휘하게 할 때 약한 그때 진정 강함을 드러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양의 특징 세 가지 뭐라고요? 약, 두, 어.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다. 약함, 두려움, 어리석음.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용감하고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은 것이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우자 하나, 자녀 하나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쉽게 두려움이 빠지는데요. 편안하게 여기던 직장 환경이 조그만 변동이 생기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희한해요. 나중에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두려움이 몰려와요. 큰 문제가 없던 건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만 가지의 그 신체 각부 조직들이 있거든요. 피부부터 시작해서요. 한 군데만 이상해도 불편을 느끼고 희한하게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얼마나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양의 속성을 가진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속성을 가진 의존적인 존재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목자로 만나느냐? 내 목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내 자신의 힘을, 내 자신의 지혜를, 경험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니라. 전에는 잘못되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공경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분이 누구신데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창조주, 모든 지식과 정보의 주인이신 인격, 양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릴 정도로 우리에게 헌신한,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주님을 여러분은 탐내야 합니다.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욕심내야 됩니다. 깎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강력한 열망으로 소원해야 됩니다. 이전 시편 23편 강해하면서 양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풀밭에 눕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눕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뭐냐면은 배고픔이 없어야 되고 다른 양들과의 다툼이 없어야 되고 외부로 오는 고통, 그런 괴로움이 없어야 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잠시 우리에게 적용시켜가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아무거나 입에 넣습니다. 제대로 된 목자가 있는 양에게는 목초를 배불리 뜯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 가운데 몸을 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미디어나 게임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반면에 동일한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목자의 채워주심을 내 영혼에 경험하잖아요? 아, 그러면 희한하게 미디어나 게임에 대한 갈증이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늘면 이것이 줄어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배불리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툼이 있으면 양은 눕지 못합니다. 경쟁과 마찰이 있는 동안에는 양들은 긴장 가운데 또 누군가 나를 집집거리지 않을까라는 긴장 가운데 서 있게 되고요. 이것이 오래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 양은 몸이 마르기 시작한대요. 정확하게 사람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아니면 직장 환경 가운데 비교 경쟁하는 사람 사이에 편한 대화가 이어지나요? 아니면 불편한 대상을 매일 봐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소화가 잘 되던가요? 그런데 그때 주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음성과 확신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비교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우연처럼 이렇게 다가왔어요.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녀란다. 그 음성이 내 심령을 터치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경쟁과 무언가를 통해서 충족하려고 했던 그것이 확 사라진단 말이에요. Before, after가 확 다른 거죠. 내 영혼이. 그랬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는 괴롭힘을 당하면, 고통이 있으면 양은 눕지 못한답니다. 진드기나 말파리나 쇠파리 같은 벌레나 회충이 막 양들을 괴롭히면 해결책이 없답니다. 양들 사이에 다툼은 자기들끼리 있는 문제라면은 벌레나 해충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요인으로 생긴 고통이거든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랐는데 그때 당시 놀이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간이나 아니면 뭐 들에 풀을 놓아서 풀 뜯고 있는 소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 제 눈에 그 신기했던 것은 소의 등에 그 쉴 새 없이 달라붙는 그 쇠파리들이 있어요. 쇠파리. 일반 목이나 파리와는 달리 이것들이요 차원이 다르게 굵고 튼튼해요. 그래서 쇠 피부에 그 알을 까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것이 쇠파리. 쇠파리가 소 등에 앉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꼬리를 살랑살랑해서 탁 치면서 긴 꼬리를 이용해서 쇠파리들을 쫓아냅니다. 이제 호기심이 왕성했던 저는 막대기를 이제 꼬리 쪽으로 대면 이제 막대기를 탁 치고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하루는 소꼬리를 이기기 위해서 장난을 치다가 소 똥꼬리를 찔러서 소가 쓰러지는 그런 대형 사고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은 진드기나 쇠파리 같은 회충이 달라붙을 때 양은 어떻게 하는가? 대책이 없습니다.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괴로워서 땅을 짓밟듯이 뛰거나 머리를 세차게 흔들거나 덤불 속으로 돌진하거나 양들은 그렇게 합니다. 소처럼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충을 스스로 퇴치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해답이 뭘까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해충이 들끓는 계절이 오면은 성실한 목자가 준비해둔 기름을 발라서 해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충이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 기름을 양 털 근처에 발라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목자에게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만 가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목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였죠. 여러분,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려움이 있으면 양은 결코 눕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양은 동물 가운데 가장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에요. 자기들보다 약한 토끼가 한 마리 갑자기 출현해도 전체 양떼가 겁을 먹고요. 혹시 문산에서 코요테 같은 표범 같은 이 야생동물들이 큰 소리를 이렇게 한번 내어도 그 울부짖는 소리 들으면 양떼 전체가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매매 하면서 이렇게 혼돈 가운데 지칠 때까지 목장 주위를 이렇게 뱅뱅뱅 돈다고 그래요. 집단적으로 몰려가면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목자가 거기 가는데 모습만 드러내면 돼요. 그게 수십 마리 있던 혼돈 가운데 있던 그 양들 가운데 목자의 소리, 모습과 함께 그 소리를 드러내는 순간 양들이 잠잠해져요. 웅성거림이 잠잠해져요. 희한해요. 그게 양의 속성을 가진 동물의 특징입니다. 자, 시편 4편 8절 잠시 한번 볼까요? 놀라운 구절인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누가 이 말을 했을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정황에서요? 시편 3편과 4편을 함께 이해했을 때 이 말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여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벌인 상황. 이때 고백한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어수선하고 참담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잠이 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양의 속성을 가진 다윗이 그날 밤에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신경이 무디어스가 아닙니다. 두뇌스가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은 그는 아주 섬세한 사람이에요. 감정선이 아주 여리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잠을 청한다? 해답이 뭘까? 어떤 상황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확신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사람처럼 다윗도 이런 참담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슬픈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피하는 가운데 마음이 크게 요동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울면서 도피하는 그 묘사가 있죠. 그런데 그날 밤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토록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참담했던 그 감정들이 주님 앞에 짧은 시간 독대하면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압살롬의 공격 가능성이 오늘 밤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암송 구절을 택할 때 두려움과 관련된 암송 구절들을 포함시키시도록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아무리 문맥을 중시하고 또 이것저것을 고려했을 때 저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 시대를 두고 말씀하신다라는 확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니 했을 때 그 때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때이죠. 그런 특정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특정한 때는 우리 세대,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그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청자의 특정 관심사 위주로 영상을 유튜브가 추천해 주면서 유튜브 사용 기간을 느리게 만드는 구글의 전략입니다. 저 여러분을 유튜브에 계속 붙어 있게 만드는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관심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나의 특정 관심사를 구글이 어떻게 알고 관련 주제 영상을 관련된 그 영상이 광고로 뜰까 하는 거죠. 답은 단순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까지 구독한 채널이나 클릭한 동영상이나 검색한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관심과 필요 영역을 파악하고 시청자인 나와 광고주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물론 AI가 자동적으로 합니다. 저 어떤 사람이 이제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영어가 느는 것 같은데 영어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 관련해서 뭐 한 몇 주 동안 검색하고 동영상 클릭하고 영어 회화나 영어 듣기 관련된 영상을 나중에 보기로 이제 저장도 하고 막 이런 작업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영어 관련한 맞춤형 광고가 희한하게 떠요. 구글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회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영어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팝업시켜요. 그 사람이 골프 용품에 대해서 한 번도 클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골프 용품 광고는 띄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면에 거꾸로 영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골프와 관련된 것에 클릭을 하고 동영상을 저장하고 구독을 한 사람에게는 그와 관련된 것이 확 떠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 디모데에게 주셨던 때가 이르르니 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여러분, 서성을 한 사람 두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서성을 많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유튜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유용하고, 내게 생명이 되는 그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영혼과 관련 있는 그런 영양가 있는 가르침에는 귀를 닫고 세속적 가치와 취향에 맞는 가르침에는 재미있어 하는 마치 건강에 해로운 그 패스트푸드 콜라나 뭐 햄버거 같은 그런 데는 바로 반응하지만 집에서 준비한 그래도 영양가를 고려해서 엄마가 준비한 그런 음식은 아이들이 이렇게 멀리하고 설득을 해야 먹이는 그러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개인 1인 라디오 채널부터 시작해서 TV 네트워크까지요. 약 1600개 기독교 방송 채널이 존재한다고 해요. 아니 기독교 관련이요? 저는 이 통계를 믿지 못했습니다.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토크쇼, 설교, 내가 원하는 다양한 포맷의 정보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30년 전보다 전체 미국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의견과 확신을 뒷받침해 줄 그러한 것을 귀가 가려서 그것을 간질거리는 바로 그것만 내가 주사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크라켄, 신화 속의 거대한 바다 괴물, 크라켄 같은 미디어 괴물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박, 전무후무한 유혹과 도전으로 그 자기 그 개인의 인생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선박을 침몰시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크라켄은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바다 괴물이죠. 거대한 뭐라고 할까요? 오징어처럼 생긴 것인데 촉수 다리 하나가 약 한 20m라고 하니까요. 다리 하나가 이만 큰 다리 하나가. 근데 그 8개의 다리가 웬만한 선박은 휘감아서 바로 파손시키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의 문화 전쟁에서 자기 중심을 잡고 이겨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런 그 크라켄의 그 문어발들이 너무 교묘하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이 되셔야 됩니다. 전략적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몸을 감추고 있는 이 문화적인 어떤 유닛들, 요소들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위대한 초청을 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을 웰컴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거슬러 역행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잡아끄는 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닥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칩니다. 내가 세상이 내려오는 속도보다 더 어떤 강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세상이 잡아끄는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압니다. 이기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들을 압니다. 이 믿음의 몸부림이 참 귀합니다.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가? 아닙니다. 생명력의 원천은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의 양의 속성을 가진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그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멋지게 한번 싸워 나가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내 삶을 지휘하는 목자와 감독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영화 감독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주님께서 시편 139편 16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 아름다운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멋진 작품을 창조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